이기는 생명. 앞에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완전한 데 이를 수 있고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을 갖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생각도 단순해질 수 있고 집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생리의 특별한 조직을 이길 수 있고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 말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이기는 생명을 어떻게 얻는가를 다루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분의 생명은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실 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고 세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으시고 조금도 자기의 뜻을 조차 말하거나 행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시험을 이기셨고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죽기까지 하나님을 순종하셨음을 압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순종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조금도 좇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많은 죄를 범합니다. 세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남몰래 사랑합니다. 시험을 받고 요동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세상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고 자기의 뜻을 조금도 좇지 않고 죄를 조금도 범하지 않고 한 번도 시험에 요동치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과 나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최소한 1, 2년 내지 4, 5년이 되었습니다. 이 여러 해 동안 어떤 성공이 있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지어 울지만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도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자신을 좇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처럼 의로워야 하고 전심으로 왕국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범죄하는 일이 자주 있고 마음이 더럽고 여전히 화를 내고 남몰래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의 지배를 받고 성경 읽기를 좋아하지 않고 기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것이 더 좋았으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땅히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땅히는 영원히 마땅한 것이고 할 수 없는 것도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조금 낮춰져야 한다. 한 번 죄를 범하는 것은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자아를 버리고 거룩할 수 있지만 이 수준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형제 자매들이여, 나는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으신 유일한 분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야 하지만 완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며 완전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를 알게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정하신 생활표준을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지켜야 한다. 둘째,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 셋째,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다. 나라는 사람은 할 수 없음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완전케 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시인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생활표준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보다 낮은 것일지라도 반드시 같은 생명이 있어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를 예로 든다면 오직 새라야만 새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야수만이 야수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빌립보서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방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모형 삼고 본삼아 그리스도를 조치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모방하는 것이나 선을 행하는 것은 결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좋은 생활을 갖고 좋은 추구를 하지만 우리의 생명이 틀렸다면 우리의 생활도 틀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울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는 당신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틀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고생스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옷 입는 것과 밥 먹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배우는 원숭이 같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숭이에게 사람의 생활을 배우라고 한다면 참으로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가 되는 것이 사람의 생활을 배우는 것보다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5분만 성경을 읽어도 흥미가 없고 다른 책을 보는 것이 더 흥미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얻는 바가 없고 기도하지 않으면 양심이 또 참소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자니 할 수 없고 사랑하자니 또 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은 아직 이 길에 있는 증거이므로 좋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통스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을 대신하여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가야 할 길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 그렇게 심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속도 요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나무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에 대해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나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계속 시험을 거칠 때 참으로 곤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라고 했다면 이보다 더 곤고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표준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5살 먹은 아이에게 300근 되는 짐을 지라고 하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만약 이 어린아이에게 만근 되는 짐을 지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잔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섯 살 먹은 아이에게 300근, 만근 되는 짐을 지라는 것보다 더욱 곤고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고통을 이기며 갈망을 따라 생활하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한 가지 죄가 가기 전에 또 한 가지 죄가 오고 통회함이 끝나기 전에 또 통회할 일이 옵니다. 눈물이 마르기 전에 울 일이 또 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만약 우리가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시도해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넘어진 다음에 또 회개하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입니다. 이것은 곧 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생활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에게 자신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마리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활을 표명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께 자신을 드려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능히 우리로 그분의 생명을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거룩해야 하고 자기의 뜻을 좇지 않고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우신 데에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한 면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셨고 또 한 면으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 하십니다. 한 면으로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한 면으로는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골고다에서 나를 위하여 구속을 성취하셨고 또 골고다에서 나를 의롭다 하셨고 또한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순종했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순종케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역사하셨을 뿐 아니라 내 안에서도 역사하십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부활의 중요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들이 제해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들이 받은 구원은 절반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이러한 비유를 씁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빚을 진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부요한 친구와 같다. 그분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다. 이것은 복음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전한 구원은 절반뿐입니다. 우리가 진 빚을 주 예수께서 갚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다만 빚을 갚기만 하셨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후로 빚을 지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빚을 갚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빚을 져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진 빚을 친구가 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가 또 빚을 질 때 친구가 또 나를 위하여 빚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을 져야 합니까? 내가 이전에 진 빚을 친구가 갚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 내가 또 빚을 질 때 친구가 또 나를 위하여 빚을 갚아야 한다면 내가 얻은 구원은 절반이 아니겠습니까? 친구가 이미 나를 대신하여 빚을 갚았지만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주 예수로 하여금 골고다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이며 또한 그분으로 하여금 내 속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빚을 갚았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더 이상 빚을 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단지 우리를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에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절반의 구원만 받았다면 그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할 뿐 구원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사람에게 매맞고 핍박받고 많은 위험을 통과하고 예루살렘에 갇히고 로마로 보내질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 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거나 배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도 배워서 그리스도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장 21절에서 바울은 개인의 체험을 말했고 여기 이 두 구절에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고서 구원을 우리가 마땅히 해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성경 읽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어 사람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13절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13절.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왜냐하면 이라는 말에서 이 13절이 하나의 원인임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소원을 두는 것, 곧 안에서의 결정입니다. 둘째는 행함, 곧 밖에서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은 이 두 가지, 즉 안으로 계산하고 밖으로 말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당신이 소원을 두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으로 능히 소원을 두고 행할 때까지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운행은 곧 역사입니다. 당신으로 능히 소원을 두고 행하도록 당신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해낼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이미 내 안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역사한 것이 없다면 밖으로 해낼 수도 없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저는 당신을 완전히 순종하기 원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자신을 좇지 않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능히 당신으로 완전히 그분을 순종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좇지 않도록 당신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할 수 있을 때까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한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한 가지 죄를 제하고 내일 한 가지 악을 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은 완전한 그리스도 한 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있을 때 완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내가 가장 돕기 어려운 그리스도인은 그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볼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좋은 것이나 나쁜 것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죄,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짐이 됨, 어떤 일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만을 주의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한 것들을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하나의 일을 이기고 잘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일을 탐하는 한 어린아이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아이는 오늘 배가 먹고 싶으면 과수원에 가서 배를 사서 먹습니다. 내일 귤이나 바나나가 먹고 싶으면 또 그것을 사 먹습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그 과수원의 주인이었고 그 과수원을 그 아이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그 아이가 먹는 것은 전과 다릅니다. 모든 과일이 그 아이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 아이가 오늘 배 몇 개를 사고 내일 귤 하나를 사는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일을 하고 내일 또 한 가지 일을 하고 오늘은 인내해야 하고 내일은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과수원 전체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소유입니다. 소량으로 사면 부족해지므로 반드시 또 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할 필요가 없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인내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다면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이렇게 한다면 날이 갈수록 당신은 세상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이며 더 교만해질 것이고 자기를 좇을 것입니다. 당신은 과수원 전체가 당신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공동 목적인 완전한 그리스도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서 능히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아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아 표현한다는 진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이것을 소유했습니까?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았지만 많은 경우 시험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구절을 천천히 주의 깊게 읽어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이 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거룩함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스도라고 답변하십시오.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는 곧 그리스도입니다. 인내나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안다면 문제가 없고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전체가 부패했고 육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곧 거룩함이요 나의 거룩함입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의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외에 어떤 방법으로도 거룩함과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언제 내 안에 거했는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이 이기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우리 안에 거하셨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믿을 때부터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버리운 자가 아닙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당신은 주님에게 온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온 자이므로 버리운 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은 이미 주님을 믿었지만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하지만 구원받았다면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이미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속에서 그분의 생명을 살게 하는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승리하실 수 있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날이 거듭할수록 나는 여전히 나일 뿐이고 조금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서 사시게 할 수 있습니까? 두 방법 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투항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분은 역사하실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투항이란 무엇입니까? 투항은 하나님께 그분의 뜻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 선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항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하겠다고 언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투항은 나의 손을 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선과 악과 장점과 단점과 과거나 미래의 어떤 문제나 생명과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거두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부터 그분의 생명을 사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책 한 권을 선물할 때 당신의 손을 그 책에서 놓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려는 것과 하지 않으려는 것, 원함과 원하지 않는 것, 성공할 수 있음과 성공할 수 없음을 다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까? 만일 당신이 이것도 원치 않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도리가 없습니다. 실패한 당신 자신을 그분께 맡기느냐, 맡기지 않느냐는 당신의 책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서 오직 당신에게 죄인인 당신 자신을 그분께 맡기기를 원하는가, 원치 않는가를 물으십니다. 투항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투항은 단지 당신의 좋고 나쁜 것, 장점과 단점, 모든 것을 다 주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소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는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더러 천주교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라고 하신다면 결코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자신의 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투항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쓰시도록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항을 단지 하나님께 쓰시도록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합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즉 오늘 이후로 우리를 하나님께 바치기를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가 죽는 것이며 자기의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당신 자신을 바쳐야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원합니까?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성공한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을 떠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것에 있어서는 당신은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끼고 손 놓기를 아까워합니다. 예를 들면 당신은 자신이 친구에게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자주 실패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께 내 친구가 좋든 나쁘든 다 주님께 바칩니다. 나를 여기서 벗어나도록 해방하소서 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말해주겠습니다. 당신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병들었을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믿기 쉽습니다. 그를 돕는 사람이 없고 치료해 줄 사람이 없어도 당신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부모나 아내나 남편이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맡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도울 사람이 없거나 치료할 사람이 없으면 그가 죽을까 하여 무서워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신이 사랑하는 자일수록 당신의 손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잘 행하라고 하시지 않고 단지 당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를 해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차가워졌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나는 내게 있는 한 가지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 의탁할 믿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맡기려고 한두 차례, 서너 차례 시도해 보았지만 여전히 원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당신에게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기를 원하느냐고 묻겠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나 세상이나 죄나 어떤 일을 버리지 못할 때는 단지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버릴 수 없는 것을 당신께 의탁합니다. 내가 버릴 수 있을 때까지 역사하소서 라고 말하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보다 100배나 더 약하고 더 많은 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의탁하지 않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어떤 방면의 죄, 여러 종류의 어려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그분께 다 의탁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천만 가지의 연약함과 실패가 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에 있습니다. 투항은 당신이 쓴나물을 먹고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항은 단지 하나님이 지금 당신 안에 역사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투항은 당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항은 다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할 때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가 얼마나 크며 당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가를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마음이 그분의 손안에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투항은 곧 우리 의지의 순종이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분이 기뻐하시는 경지에 이르도록 역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투항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것과 원치 않음과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합니다. 맡김은 투항이요 의지는 곧 믿음입니다. 그럴 때 결국 그분은 이루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믿을 뿐입니다. 당신은 나는 이겼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나는 이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가련하게도 우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 뿐 아니라 먼지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손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단지 입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손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몇 주 전에 한 형제가 찾아와서 나와 대화를 가졌습니다. 그 형제는 저는 서너 가지에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자살하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형제에게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당신의 죄에서 해방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믿는다고 말하고 또 이어서 말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겼지만 이 몇 가지 죄는 범하고 또 범하고 여전합니다. 나는 그와 함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를 읽고 그에게 성경에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해방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패하고 범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해방하였음이라는 말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했다고 했지 해방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당신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이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해방받았고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00가지, 1000가지, 아니 10000가지의 죄가 있을지라도 다 해방되었고 아담으로부터 온 영의 죽음으로부터도 벗어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당신은 이 말을 믿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음을 믿습니까? 성경은 당신이 이미 해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믿는다면 당신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당신에게 이기지 못하는 어떤 죄나 불결한 생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당신에게 전해주는 복음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당신의 그러한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는 반드시 투항과 믿음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의지하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이 양자가 연결될 때 승리하게 되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을 맡기지 않고 다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면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우리는 거듭날 때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함으로 그리스도로 하여금 살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다만 투항하는 그 투항은 죽은 행위의 일종에 불과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기회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오실 기회를 아직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를 들어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당신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싸움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정사가 반드시 그분의 어깨에 메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계속되어야 하고 투항은 한 번으로 영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것이며 더 이상 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분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내 안에서 그분의 거룩함과 승리를 살게 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전에 구원받는 것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오늘 구원받는 것은 죄악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맡기고 다만 믿으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다만 믿으십시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지만 믿으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사실대로 믿을 뿐 느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다면 다른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뿐입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내게 어떤 변화가 있음을 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변화가 있게 되고 믿지 않으면 변화를 볼 수 없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에게 로마서 8장 2절을 말하면서 이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형제는 믿는다고 답변했습니다. 나는 또 그에게 만약 내일 아침 또 죄를 범한다면 여전히 죄를 범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가장 큰 위험은 곧 첫 번째 시험입니다. 사탄은 너는 또 범죄하지 않았느냐? 투항하고 믿는 것은 다 공허한 것이다. 내게 전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전과 여전히 똑같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 자매들이여, 믿음은 다 수명이 깁니다. 수명이 짧은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이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것이고 시험은 실패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첫 번째 시험을 다루는가에서 당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됩니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후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분부하셨다면 반드시 건너갈 수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더 크다 하더라도 그들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족합니다. 다른 것은 상관할 필요 없습니다.